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첫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에 가보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그런 존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어둠의 권세하에서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부정한 것을 피할 수가 있을까?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난 부분이 깎이고 연단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기억하라 회고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누르게 될 안식과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오묘한 배치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죄의 사슬과 죄의 압박 가운데에서 신음하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레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성별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질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인들이 지나간다고 하면 길을 비켜주질 않습니다.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었을까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무거운 짐과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 더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백성들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강시킨 그 왕국이 북쪽 10개 지파, 남쪽 2개 지파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 그리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여러 악한 왕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점차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당시에 사마리아 산지를 산지의 주인 이름이 세멜인데 세멜에게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세멜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잡아가고 또 다른 이민족들을 사마리아에 데려와서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안에는 피가 섞인 혼혈 민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단히 경멸하며 그 땅으로 다니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여리고로 내려간 다음에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요르단강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가면 갈릴리가 됩니다. 사마리아로는 다니질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자도 만나셨고 여자도 만났습니다. 유대인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선생인 사람도 만났고 죄인이고 가늠한 여인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분, 나이 따지지 않고 두루두루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갈급해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인이여,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 소재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옷을 사러 갔다가 사람에게 왜 옷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 없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빵집에 가서 빵을 사면서 그런데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던지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저는 안경점에 갔다가 안경을 새로 맞추면서 그동안 침침하게 잘 안 보이던 눈이 정말 밝히 보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안경집 주인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눈이 밝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람이 돈으로만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그 여인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 가늠하는 여인, 끊임없이 뭔가에 욕구에 목말라 하는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화제를 다른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예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들고 나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할까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율법을 에발산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 때문에 그리심산은 복받은 산이다.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에발산은 햇빛이 별로 들지 않아가지고 나무가 별로 없고 그 바위 돌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참 보기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복받은 산이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대신에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식과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휘말려 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도대체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배의 경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ship이라는 것은 영어 worth, 뭐뭐 할 가치가 있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경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경배를 바치는 것이 예배, 예배라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천사, 주의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당신을 공경하리이다. 존경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존귀하게 하다, 아노라는 말은 원래는 무게를 말합니다.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몸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만한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그분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배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영광과 존중을 받아야 할 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 중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파된 초창기에는 예배드리다, 예배하다 이런 표현 대신에 예배보다, 예배본다, 예배보러 교회에 간다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예배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 얼굴만 봐요.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경배와 찬양은 안 드리고 찬양 부르는 찬양대나 찬양 부르는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기도 안 드리고 다른 사람 뭐 하나 자기만 눈 뜨고 봅니다. 보면 안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또 등달아서 장단이라도 맞추듯이 보여줍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 쇼를 보여줍니다. 경배와 찬양 집회에서 뭔가 워십 댄스라고 앞에 나와서 춤추고 뛰어노는 걸 보여줍니다. 락 음악을 합니다. 심지어는 영화나 연극을 예배 시간에 상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배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받아라 받아라 가르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받아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으라고 가르치는데 예배는 우리 좋으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뭘 드려요? 사랑과 존경을 바쳐야 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경배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경배한다. 아버지가 누구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리아부터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게 반복되다가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신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존중합니까? 반응이 시원찮네. 존중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존중하도록 존경하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 맞고 이 자란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면 공포에 질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아버지는 좋은 분, 아낌없이 주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 면박 주지 마세요. 조금 억울한 게 있더라도 나중에 해결하고 애들 앞에서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찬이 예성이를 사랑하고 예찬이 예성이는 저를 존중합니다. 왜 존중하느냐?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아들들은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돈이 많고 제일 똑똑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난감 하나 사줄 때에도 이거 아빠가 사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쇼핑을 하더라도 이건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입은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어떤 때는 저를 데리지 않고, 데리고 가지 않고 아이들만 데리고 쇼핑을 간 적이 있어요. 계산대에서 애들이 걱정을 해요. 엄마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니까 엄마 돈 어디서 났어요? 아빠가 죽어 가셨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빠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것을 알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제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고 섬기고 떠받들면요, 아들들, 딸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너 아버지 알지? 너 아버지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럼 아, 그 아버지가 우리 진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 내가 존중하는 그 아버지보다 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쉽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공경하거든.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크고 웅장한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현란한 조명과 화려한 공연과 멋진 음악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참 노래 잘한다, 참 이 예배당 멋지게 지었다, 그거 가지고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쇼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누가 경배할 수 있느냐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에서 열린 예배, 열린 예배 그렇게 부릅니다. 열린 예배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배의 수준을 일반 세상의 공연이나 음악회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구도자 예배, seekers service라고 합니다. 구도자 예배, 도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어떤 절대자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 안에는 락 음악도 하고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드라마나 공연도 합니다. 하지만 구도자 예배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배에 참석은 할 수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음악가를 돈 주고 사온다고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지휘자를 사와가지고 찬양대 지휘를 맡깁니다. 지휘자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솔로, 독창하는 사람을 또 어디서 해외 유학 다녀오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를 솔리스트, 독창하라고 내세웁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의 순서, 찬양대 지휘나 아니면 찬양 순서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경배합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경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정말 참되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참되게 경배하는 자입니까? 그러려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자기가 아직도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면 나중에 저 목사님이나 다른 집사님들에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어로 must. 개역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가 없고 뭐가 들어가 있냐. 예배할지니라 이런 선언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개역은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령이 뭔가 신령? 설마 산신령은 아닐 테고. 국어사전 신령 찾아봤어요. 신령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무당이 자기 몸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신. 신령이에요, 신령. 그 신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무당처럼 어떤 악령이 쉬어가지고 예배하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진정으로, 진실한 태도, 거짓이 없는 태도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장엄한 음악을 틀고 그리고 사람의 눈물을 자아낼 만한 어떤 감동적인 말을 하려고 하고 분위기를 막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꾸미는데 성경 번역이 잘못되면 예배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인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스피릿이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현대인의 신국제역본에 보면은 이 영을 대문자 S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럴싸하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라. 뭐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우리 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것 어떤 건물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이나 성도들 머리 숫자나 찬양대의 규모나 강대상의 높이나 음향 설비나 헌금 액수나 예배 프로그램이나 참석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럼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은 어떠한 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하는가?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57장 15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낮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통회하고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에스겔 33장 31절 말씀과 같이 에스겔 33장 3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겔 대언자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심히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었나니 그들은 내 말들을 듣되 그것들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다 드립니다. 절기 다 지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겁니다. 대언자가 이야기를 하면 참 노래 잘하는 어떤 가수나 고운 목소리 그리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소리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까? 이런 순종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 예배는 영적인 것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복장이나 자세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아온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한 복장으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 적어도 비싼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머리 모양이나 복장이나 앉아있는 자세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몸가짐, 바른 복장을 갖추고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찬송은 안 부르고 찬송은 힘차게 안 부르지만 마음만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랑과 열정을 찬양으로 힘차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가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들으십시오. 자기의 노력과 헌신 봉사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거나 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하거나 뭔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합니까? 그러면 정말 단정한 복장과 바른 몸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영만 예배드리고 마음속에 생각은 콩밭에 가 있고 몸은 딴짓하고 있고 이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영적인 예배는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오해를 하고 아 그러면 예배당 갈 필요가 없겠구나, 집에서 인터넷 TV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침에 식사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날을 따로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모였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죠. 사도들의 교리, 교리 가르침, 성경 말씀의 선포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고 빵을 떼는 것도 들어가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제각각 자기 집에서 알아서 각자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예배 빼먹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일 성수교리를 만들어요. 구약시대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다. 구약시대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km 밖으로 걸으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다녀오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길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1km 넘어가면 안식일 위반이에요. 도망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주일날은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주일날은 뭘 해서는 안 된다. 주일은 거룩한 안식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일반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입니다. 우리는 혼의 자유가 있어요.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의 자유를 선포했더니 혼의 자유를 선포한 것까지는 좋은데 됐다. 자유니까 여기는 주일을 성수 안 가르치네. 툭하면 예배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뭐 죄책감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걸 빠뜨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부담감 없이 예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음 한번 먹고 빼먹고 소풍 가버리고 캠핑 가버리고 어디 일가 친척 방문하는데 가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까 저 경배가 무게라고 했죠. 무게. 무게 한번 재보세요. 친구 만나기, 낚시, 골프, 등산, 캠핑, 하나님. 어느 쪽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분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취미생활보다는 존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공적 예배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은 아니지만 부담감을 안아야 됩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 영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아무 데서나 영적으로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사야 6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른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배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 거짓 것을 가지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진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모세오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믿어요. 자기들이 만든 사마리아 오경을 믿는데 이 사마리아 오경은 전통 마소라 사본,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마소라 사본하고 자그마치 겨우 책이 다섯 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다섯 권이 6천 군데가 다릅니다. 그만큼 많이 변개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변기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모리아산에 갔죠. 그 그리심산으로 고쳐놨어요. 그리심산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 끝부분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너희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희생업무를 드려라. 요 구절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오경을 제외한 다른 구약 성경을 일절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종교 의식을 자기들이 혼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너희는 비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희생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나 양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니까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면은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고 막 성전 건축, 성전을 뭐 꾸미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맥추 감사 언급 내라, 무슨 언급 내라, 심지어는 어떤 때는 유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미꾸라지 뱀장어 먹지 마라, 이런 것까지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다 비진리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속해 있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에 올바른 새 상속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변개된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느냐,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시는 바로 그런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공경과 찬사와 영광을 돌려보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